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율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또 군데군데 율법의 저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안에 아주 큰 논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전파되면서 교회의 대부분이 유대인이었는데 이방인들이 점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의 위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거든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고 우리들처럼 음식기를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생각을 제대로 버리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할례 받았다 혹은 나는 음식규례를 지킨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자부심, 자기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말씀하는 것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율법이라는 것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할례를 받았다 해서 자부심을 갖는다고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구분해서 그걸 음식을 규례를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자기가 지켰다고 해서 자기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지키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만큼 이걸 잘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자꾸 이야기하고 네가 율법 지켰다고 잘난 척하고 네가 할례 받았다고 잘난 척하고 음식규례 지킨다고 잘난 척하면 너는 모든 율법을 그러면 다 지키느냐? 너 그렇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율법은 기본적으로 거울과 같은 건데 그 거울 앞에 서면 네가 머리는 예쁠지 모르지만 얼굴에는 이상한 거 묻었고 얼굴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네 온 외모세는 다 무너진 것 아니냐. 율법 앞에 서서 어느 누구도 의롭다고 자기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주장할 사람이 없는 거다. 율법이라는 것은 기준이고 목표인데 결국 율법을 자꾸 이야기할수록 너는 그 목표에 다다르지 못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드러내어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율법인데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거울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그 앞에서 자꾸 잘난 척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어떤 기준이고 율법은 어떤 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은요 우리 모습을 비춰주기는 하지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주는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성경이요 율법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거울은 좋은 거고 어떻게 해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다면 그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능력이 없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은 연약한 거고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스스로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허물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그 길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주를 초래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연약함, 우리 부족함, 우리 허물을 알게 되니까 율법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공고한 인생이구나, 내가 언제 내 힘과 능력으로 저 율법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결국 자기 한계를 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니 그 죄인으로 폭로가 되고 죄인으로 입증이 되니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과 죄인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거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처럼 저주받는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예수님을 마치 구약시대의 양이나 염소나 뭐 송아지처럼 희생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풀어내신 큰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속량물로 내어주,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사야 묵상할 때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분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이런 대신 죽임당하는 희생제물에 대한 이미지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레위기 같은 책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죄인의 허물을 대신하여 죽는 희생제물을 보여주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양이나 염소나 소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거는 일종의 모형이고 그거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일종의 배경이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양이나 소나 염소처럼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는 것을 성경이 뚜렷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는 어린 양은 죄인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건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의인인데 거룩하고 죄 없는 분인데, 제가 방금 읽었던 것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인데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 당하신 이유는 대신 죽임 당하는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 덕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용서받고 누구든지 예수님 덕분에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는 의롭지 않아요. 자기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연약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고 이 예수님 찬양하고 이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많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많은 복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사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본문이 말해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럴 때 그거는 많은 후손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를테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한 아들이 있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한 아들이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그러니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은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것 아니다. 이를테면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라는 거는요, 이거 시내산에서 받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율법 받은 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치면 한 400년 후가 돼가지고 이 바울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율법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것보다 430년 전에 주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더 위에 조상에게 주신 그 약속이 더 큰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의 조상 따지고 가면 사실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인데요, 야곱은 범접할 수 없는 어른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어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거는 나중에 후손들이 받은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거, 그거 그 약속이 사실 시내산에 받은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은혜와 복은 아브라함 후손 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설명하는 논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해야 될 거는요, 율법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율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율법은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지키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루어내는 업적인 거죠. 그리고 그걸 열심히 하면요 내가 좀 있어 보여요. 나 그래도 주일은 절대로 안 빼먹어.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십일조도 해. 나는 그런데 그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나는 주일은 절대로 안 빼먹어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주일을 안 빼먹었다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율법으로 따지면 주일만 안 빼먹으면 되는 거냐, 아니고 십일조도 해야 되고 십일조만 하면 되는 거냐, 주일헌금도 해야 되고 주일헌금만 하면 되는 거냐, 이럴 때면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만 하면 되는 거냐, 뭐 기타 등등 남을 돕고 섬기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요 전부 다 안 해요. 전부 다 안 하면서 전부 다 할 수가 없죠. 전부 다 안 하면서 나는 주일은 최소한 안 빼먹어, 그런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주일은 절대로 안 빼먹어 이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럼 너는 어떻게 주일도 빼먹을 수 있냐 이러면서 또 남을 비난하거든요 항상. 그 율법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난 사람이어도 결국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다 허물이 있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육신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한계가 있는가 이거를 알 수밖에 없는데요, 예수님은요 우리 허물과 우리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의 죄 허물을 씻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편들어주시는 분, 그래서 오히려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모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싶고 큰 소리치고 싶고 이게 큰 유혹인 거예요. 은혜 앞에 선다는 거는요 정말 나는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니고는 소망이 없다, 나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그거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 위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 위하여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자식에서 뭐 엄청난 걸 원하십니까? 아니고 자식이 부모 마음 알아주는 것만 해도 충분하고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뭐 생명을 주,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믿음으로는요 그게 뭐 여러분이 자식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가 뭐 1억 2억을 뭐 10억을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고 뭘 가져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부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부모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기만 해도 감동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습니까? 천군천사를 시켜서 하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사실 말 잘 듣는 천군천사 시키면 뭐 이게 부도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야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재미있는 것이 어린아이들 춤추는 겁니다. 아이들 뭘 잘해서가 아니고 뭐 부모 엄마 아빠 앞에서 어른들 앞에서 궁둥이 흔들면서 뒤뚱거리는 그게 이쁘고 좋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식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해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고 나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 품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버둥버둥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만족하시는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 없고 큰 소리 칠 필요 없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